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11월 21일 일요일 미 이텐 간절한 소망.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도 단어들만으로는 그 뜻을 알 수 없고 구로 결합됐을 때 독특하고 다채로운 표현 효과를 지니는 다양한 관용구들이 있다. 구약에 나타나는 관용구 중 하나가 미 이텐이다. 미는 누구라는 뜻이며 이텐은 줄 것이다 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누가 줄 것인가 라는 뜻이다. 하지만 구약에서 이 관용구는 기대, 소망, 누군가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출애굽기 16장 3절. 여기에서 무엇 했더라면 이라고 번역된 표현이 바로 미 이텐에서 온 것이다. 시편 14편 7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원하도다를 표현하기 위해 미 이텐이 사용되었다. 욥기 6장 8절에서 욥은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라고 외치는데 여기서도 무엇을 허락하시랴 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미 이텐이 사용되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9절을 29절에 특히 집중하면서 읽어보라. 무엇을 원하노라 라고 번역된 미 이텐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 공간과 시간과 물질을 만드신 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신 분,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연약함과 한계를 호소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 자유의지의 실제를 보여주는 얼마나 좋은 신뢰인가. 여기서 대쟁투의 소용돌이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된다. 미 이텐이라는 관용구의 사용은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자유의지를 짓밟으실 수 없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들이 죄지을 자유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 또한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역사에 반응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다. 결국 선택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한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의 것이다. 묵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적용. 몇 시간 또는 며칠 내로 그대가 맞닥뜨리게 될 선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대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선택의 자유. 오늘날 하나님께 같은 반역적 불평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그들에게서 지적 존재로서의 특전을 박탈하는 것이며 그들을 단순한 자동 인형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의지를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창조되었다. 다른 모든 세계의 거민들처럼 그는 순종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부조화 선지자 331.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복받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찬양의 숲에서 곽진영입니다. 세상을 참으로 단순하게 살다 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인데요. 그는 소년 시절 번제단에서도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거룩한 단순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혼인을 할 때도 아버지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했지만 야곱이 비겁한 방법으로 그 복을 가로채갑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상히 여기면서도 에서와 야곱을 불러 함께 확인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은 없고 그저 단순하게 하란 대로만 하는 그의 모습이 조금은 답답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만약 그런 이삭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산성에 들어갔을 때
우주를 보았어.
19세기 미국의 작가 소로는 자신의 인생을 단순하게 살면 살수록 우주의 법칙은 더욱더 명료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늘 자신의 뜻이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서 손해나 이익을 치밀하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어리석어 보이는 그의 단순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역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0절에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예언이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광경을 묘사하면서 이 마지막 또 영원한 심판에 대한 어떤 묘사가 결부된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돕는 키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영원한 영영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 올람의 의미입니다. 올람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이 히브리어 본문의 성경 구절의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올람이란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가장 먼 아득한 시간 또는 먼 시간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항상 끝없이 계속되는 영원한 시간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와 마찬가지로 올람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사건의 발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요. 따라서 그 발생한 사건의 지속 기간과 관련지어 사건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아무런 사건도 없이 막연하게 끝없이 연속되는 그런 영원 무궁한 세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 올람은 제한된 기간의 미래, 곧 제한된 기간 내내 종종 한평생 그렇게 지속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올람의 의미는 그 올람이 말하는 주어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주어의 성질이 어떤가에 의해서 올람의 의미도 결정된다는 것이죠. 만일 주어가 불면하시는 하나님이다면 영원 무궁한 그런 뜻이죠. 또 그분이 영원히 존속하도록 창조하신 것들, 예컨대 영영이 세움을 받은 땅이나 영영이 있을 하늘, 천지라면 올람은 끝없는 시간을 가리킬 수 있죠. 하지만 올람의 주어가 불멸성이 없는 제한성의 시간에 빠져있는 인간이나 또 영원히 존속하도록 창조되지 않은 어떤 피조물이라면 그것은 제한된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컨대 백성들은 모세를 영영히 믿어야 했고 출애굽기 21장 6절에서 종은 그 상전을 영영히 섬겨야 했으며 사무엘은 성막에서 영영이 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들에서 영영이는 각 경우와 관련된 사람이 살아있는 한정된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나의 경우를 보면 영영이는 단지 3일 동안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2장 6절에서 개역 한글판은 올람을 그래서 영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오래도록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속받은 자들은 재림의 날에 불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영생, 곧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은 끄지없는 삶을 가리키고요. 반면에 악인의 영벌, 영원한 벌 또는 영영한 불은 악인이 불멸함을 입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한정적인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소돔을 멸했던 불과 같이 마지막 심판에서도 악인과 사단을 소멸할 영영한 불은 제한된 기간만 지속될 것이면 명백하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소멸할 그런 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영한 불은 제한된 기간에 있지만은 그 효력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문맥에 나오는 이사야 34장 10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후에 에돔 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세에 황무하며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심판의 결과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 개념을 논하거나 그것을 지지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철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개념은 처음으로 하데스를, 다시 말하면 지옥을 죽은 자들의 어떤 처소나 거소로 생각했던 헬라인들에게서 유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전에 형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세의 하데스에서 응당한 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개념이 그 후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런 철학이 후에 어떤 교부들뿐만 아니라 연옥 등과 같은 추가적인 사항을 덧붙인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악인들이 계속하여 고통을 받는 한 장소가 지하세계, 곧 저승에 있다고 믿게 된 것이죠. 끊임없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고요. 위에서 언급한 언어학적인 증거에 덧붙여 이사야 34장 10절을 올바로 해석하는 둘째 열쇠는 하나님의 품성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과연 영영이 불타는 지옥 같은 개념이 하나님의 품성, 그 사랑의 품성과 조화되는 것인지요. 에스겔 18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랑하는 죄인들이 지옥불에서 영영이 고통을 받으면서 다른 것을 보고 만족스러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참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자비의 하나님께서 악인이 진절이 나도록 무서운 고통에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 한 장소를 우주의 어딘가에 예비해두고 만들어두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러한 영원한 지옥이라는 장소가 지금 현재 존재하거나 미래에 만들어질 계획이 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장소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장소를 예비해놓고 죄인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 품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 단어 스올과 헬라어 하데스는 죽은 자의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지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가서 고통을 받는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 전도서 9장 5절이나 시편 146편 4절 등에 비춰보면 죽은 자는 의식이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도모가 다 소멸되고 또 불멸하는 영혼 같은 그런 실체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고려해 본다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 같은 개념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과 또 언어학적인 그런 근거에도 유배된다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또 신약으로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오늘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악도 창조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이 단원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시대의 이단인 마르시오는 이 본문을 이용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걸 입증하려 했습니다. 이원론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은 악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하다. 빛과 어둠이라는 양면을 가진 하나님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이 본문 외 다른 본문들도 하나님을 악을 만드신 분처럼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야모수 3장 6절은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은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 보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롭고 정직하신 하나님,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 인간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는 어둠이 없고 빛이신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악의 창시자일 수 있는지가 이 질문의 관건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시는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시고 또 악도 창조하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가 분명한가라는 것이 질문인 것입니다. 예, 이 진술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본문은 세상과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을 확언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마저도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여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빛과 어둠은 단순히 낮과 밤의 순환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이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먼저 심판을 베풀고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에게 하신 것처럼 심판을 통하여 열국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개역 한글판에는 환란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인데요. 이 라는 라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이 악이 바로 라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 단어가 재앙, 또 해, 죄악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었습니다. 예, 문맥에 비춰볼 때 이 논의 중인 이사야 45장 7절은 심판과 구원과 세상의 통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최고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빛도 어둠도 또 환란도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이런 사건의 궁극적인 어떤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구절과 또 이와 유사한 구절들에서 말하는 악이나 환란은 반드시 도덕적인 악만이 아니라 징벌하는 한, 악,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을 훈련하시는 어떤 악, 재앙, 또 자연재해 등을 다 가리킬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나 악을 창조하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악이나 재앙이나 환란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성경에 계시된 그분의 온전한 본성과 사랑의 품성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별자 엘렌 화이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하늘에 슬픔이 있게 하고 땅은 재난과 황폐로 충만해지게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악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결과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사탄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큰 화재, 그리고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 홍수, 회오리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세계 각 지역에서 그의 힘을 나타내고 있다. 사탄은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써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대쟁투 589쪽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을 하나님의 창조한 결과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분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는데 천연계 사물들 그것이 나쁜 것이나 또 재앙이나 또 악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그의 주권적 의지를 통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을 사용하여 구원을 위한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앞잡이였던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훈육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적 개념에 비춰볼 때 하나님이 악의 창시자는 아니지만 모든 재난과 재앙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곧 허용적 의지 안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 허용했을까요? 그것은 그분의 궁극적 선을 위해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허용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구적 사고에 붙여볼 때는 하나님 자신이 허용한 것 또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은 것을 히브리적 사고에서 보면은 그분이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처럼 묘사되거나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허용하신 것을 그분이 행하신 것처럼 말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악한 것을 허용하시고 재난을 허용하시고 또 환난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온 우주의 궁극적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악을 만들거나 조장하거나 그분이 창조하시진 않습니다. 사단이 만든 이 모든 환난과 재앙을 이용해서 역용해서 궁극적인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고 그것을 오용할 가능성을 가진 도덕적 존재를 창조하신 데는 하나님께 일말의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악을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책임도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죄와 악을 저지른 책임은 자유로운 선택의 힘을 가진 도덕적 피조물에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서 거론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이득에 대한 과도한 사랑. 그리스도인 봉사의 어떤 국면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일꾼은 경계와 모본에 의하여 다른 이에게 구원의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뿌려진 좋은 씨앗이 얼마 동안 냉정하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속에 그대로 남아서 뿌리를 내렸다는 어떤 증거도 나타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자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또한 하늘의 이슬로 그 심령을 적심으로 오랫동안 숨겨졌던 씨앗은 우미 터서 종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우리의 종신 사업을 통해서 이것이나 저것 중에 어느 것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한다. 만일 그대가 흑암과 무지 속에 있다면 그대는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에게 위대한 빛이 있으며 그대는 많은 진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대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 모두에게 모본이다. 그분의 자아 부인, 자아 희생, 사심 없는 자선 등의 모본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그분의 전 생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위대하신 사랑과 겸손을 무한하게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자아 부인, 희생, 자비의 삶을 그리스도의 생애와 비교할 때 어떻겠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흑암과 불신의 지체라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 책임을 지고 있는가? 우리는 빛 혹은 흑암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증진시키지 못하고 빛이 길을 비출 때 지식과 진정한 거룩함 속에서 전진하는 데 실패했다면 우리는 범죄한 자이며 우리가 증진시키기를 등한히했던 빛과 진리에 따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이다. 이 사악하고 위태로운 시대에 공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품성과 행위는 일반적으로 시험을 견디어내지 못하며 현재 그들에게 비추이고 있는 빛에 의하여 조사해 볼 때 드러남을 견딜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는 결코 일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과 세상의 영이 조화를 이루겠는가? 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에게서 진실된 애정과 남김없는 신뢰를 요구하신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그대는 자녀의 구원을 직접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그대는 저들의 신앙적 사물에 대한 무관심의 이유로 사실이 아닌 것을 손꼽고 있다. 그대의 모본이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다. 그들은 그대의 열매, 그대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대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믿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은 그대가 날카롭게 물건값을 깎을 때 크게 만족스러워한다. 그들은 아버지가 상업에 있어서는 예민하여 그 누구도 그를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대의 발걸음을 따르고 있다. 행실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돈 때문에 그대에게는 힘이 생겼고 그대는 그 힘을 다른 이들의 필요를 착복하는 데 사용했다. 사업생활에서 그대의 생각은 정직하지 못했으며 그대의 동료 인간들과에 있어서 정당하지 못했다. 거래를 통해서 그대는 그리스도인과 정직한 사람으로서의 그대의 평판을 희생했다. 정직한 거래를 통해서는 이익에 굶주린 그대를 만족시킬 만큼 많은 돈이 그대에게 신속하게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대는 그대의 재산을 늘리기 위하여 자주 가난한 사람을 착복함으로 그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웠다. S 형제여, 조심스럽게 살펴보라. 그대는 땅 위의 이득도 두려운 손실을 보고 있다. 그대는 시험의 때에 남성다운 성실성과 하늘의 덕성을 잃고 있다. 이것은 이득인가 혹은 손해인가? 그렇게 이득을 본다고 해서 그대는 더욱 부유해졌는가? 혹은 가난해졌는가? 그대에게 이것은 무서운 손실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대가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화들로부터 그렇게 많이 훔쳐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궁핍 가운데 있는 형제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기회, 혹은 진리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모든 기회는 그대가 안전하게 미리 하늘 은행에 저축할 수 있는 진주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시험하시며 확인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후하게 그대에게 베푸셨는데 현재 그것들을 그대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신다. 그분은 그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을 도우려고 하는지 영혼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분께서 그대에게 의탁하신 자금으로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지 보고자 하신다. 그렇게 활용한 모든 기회는 그대의 하늘 보화를 늘린다. 그러나 자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대는 하늘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땅 위의 재물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그대는 영원히 남을 것보다도 좀과 동록이 부패시켜버릴 보화를 선택했다. 부드러운 동정을 발휘하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대의 특권이다. 그러나 이 세상 신에 의하여 그대의 눈은 너무 멀어버렸기 때문에 그대는 이 소중한 보물, 곧 선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구별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영생을 붙잡기 위해서 선행에 부유하며 나누어주고 베풀기를 잘하며 다가오는 때를 위해서 스스로 좋은 털을 닦는 일에 그대는 안목이 없다. 그대는 하늘의 보화를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활용하기를 등한히 함으로 그대의 영혼이 위기에 빠지게 했다. 그대는 굳은 노력과 악착 같은 경영을 통해서 진실로 부유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시험하고 계신다. 그대가 정금처럼 나올 것인지 혹은 무가치한 찌꺼기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대에게 달렸다. 그대의 은혜의 기간이 오늘 끝이 난다면 그대의 생애의 기록은 어떻겠는가? 그대가 벌어놓은 돈은 한 푼이라도 가지고 갈 수 없다. 모든 불의한 행실의 저주가 그대를 뒤따를 것이다.
주님.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